열왕기하 2장 우리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우리 2장 19절로 우리 25절까지 말씀. 주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중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 그의 공식적인 이제 승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엘리야 엘리사의 그 승계 사건 이후에 본문에서 두 가지의 사건을 그립니다. 사실 25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는 갈멜산으로 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와의 연계성 그리고 엘리야와의 다른 점 두 가지를 모두 보여주는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갈멜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 엘리야의 영적인 승리지 또한 거기에서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의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이제 맞춰지게 되어졌고 자신이 그것을 승계하게 되었음을 아마 알렸으리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평생 동안 엘리야는 사실 은둔의 삶, 숨어있는 삶을 그렇게 살았던 선지자였는데 오늘 엘리사를 보자면 그리고 이후에 그의 행적을 보자면 그는 숨어있기보다는 전면에 나서 있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할 때 오늘 25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가 사마리아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그 사마리아에 그가 감으로 인하여서 엘리야와는 처음에 연계성 갈멜산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그가 또 엘리야와는 다른 사역의 모습으로 사마리아로 행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오늘 보면 25절 마지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여정을 가기에 앞서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연계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들이 있고 또 각각의 구분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 오늘 두 가지의 사건입니다. 단순한 사건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코 단순하지만은 않은 오늘의 두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두 가지 사건, 즉 한 성읍의 물의 근원이 나빴던 사건과 엘리사를 모멸함으로 인하여서 징계받은 이 두 사건이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과 권위가 이제 완전히 부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두 사건입니다.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중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졌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두 사건으로 공이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은 각각의 또한 다른 측면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측면이고 하나는 심판과 징계의 측면입니다. 먼저 은혜의 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성읍 물 근원의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보시면 한 성읍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옵니다. 그 성읍이 어느 성읍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학자들은 아무래도 여리고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적인 승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갈멜로 이동하는 그러한 길 가운데 분명히 여리고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리고의 그 주변의 상황들은 살기가 좋은 그러한 여건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말씀 보면 제일 먼저 여리고 성을 갔을 때 그곳에 높고 강한 성읍이 있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왜 그곳에 크고 강한 성읍이 있었겠습니까? 그곳이 살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서 보아도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가 좋습니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리고성 그 주변에 큰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각종 실과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관목들이 매우 울창하게 형성되어져 있었다. 학자들은 그리 말합니다. 아무튼 이 성읍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성읍에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오늘 엘리사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과정으로 엘리사 앞에 나오게 되었는지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문제는 정확했습니다. 물이 좋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환경적인 것은 좋은데 자꾸 자신들의 그 과실수에서의 열매가 맺어지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읍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에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19절 말씀에서도 보시다시피 엘리사의 권위를 이제 인정하고 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한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과실이 잘 맺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들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으로 닿아져 있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토지가 온전한 소산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충분해 보이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들이 보았을 때에는 물이 문제인데 이 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 그것을 가지고 오늘 엘리사 앞에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소금을 새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나오라. 20절에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시작되는 그 근원의 지점으로 갔다. 연결되는 21절 말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소금을 던져 넣으며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실제로 이제 이 물이 고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온전한 물을 오늘날까지도 내어놓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매우 밀착되어진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의 선지자 앞으로 가지고 나왔고 결국 해결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오늘 이 성읍 물 근원 정화 사건, 이 사건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져 있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르게는 영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들과 같은 문제들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해결해야만 하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도 웬만해서는 괜찮은 삶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삶에서 과연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영적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가, 맺어내고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보기에 괜찮고 좋아 보여도 결국 그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면 아주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의 근원되는 곳으로 가서 그 소금을 던져 넣었다 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었다시피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영적 열매의 그 비생산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매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금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깨끗게 하는 것이고 정하게 하는 것이며 그것의 상태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금은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것,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우리의 근원부터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물의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무슨 방법인들 사용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우리 무슨 방법인들 사용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삶이 정하여지고 깨끗하여짐으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시작되는 그 근원적인 문제,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또한 어디에 담아오라 그리 오늘 엘리사가 명하였습니까? 새 그릇에 담아오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그릇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삶의 모습과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네 삶 가운데 모셔서 네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에 그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의 삶도 깨끗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과 노력이 똑같이 동반되어져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시는 나의 삶이 온전해지고 깨끗한 상태에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삶의 문제들이 변화되게 되어질 것이며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열매들, 결과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근원적인 문제들 모두 주 앞에 가지고 나와 우리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공로를 우리가 인정하고 또한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고 기쁨의 소산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번째로 베델에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가 거기에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작은 아이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아주 어린 아이들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 원전에서 보면 이것은 12세에서 15세의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의 어린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 결국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나이였어야 되는 것이고 선악의 분별을 구분할 수 있는 나이라 판명되어진 나이대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영유아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적 책임이 이제 주어지기 시작한 새로운 세대의 첫 시작에 그러한 아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엘리사의 외모를 가지고 놀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미루어 보면 엘리사는 아마 머리가 없었던 듯 싶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놀린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놀림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민머리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성경은 머리를 깎아 민머리가 되는 것을 불법이라고 신명기 14장 말씀 가운데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민머리의 경우에는 당시에는 문둥병의 어떠한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고로 당시에는 이러한 신체적인 모습이 하나님 징벌의 상징과도 같았던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린 것입니다. 무턱대고 그냥 재미로 놀린 것이 아니라 그 바탕에는 그러한 이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단순히 아이들의 장난 혹은 당시의 이해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아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하나님의 선지자요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있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조롱하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를 향한 조롱이기는 하였지만 사실은 엘리사만을 위한 조롱이 아니라 결국 그 엘리사를 조롱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태도와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을 향하여 저주한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말을 들었다 하여서 개인의 감정으로 인하여서 엘리사가 그리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12세에서 15세의 아이들이라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세대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중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오늘 이 사건 가운데에 녹아져 있는 그 이면의 상황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매우 구체적으로 42명이 이 참혹한 현장 가운데에서 징계받았다 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대비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주의 권능과 능력이 똑같이 드러나기는 하였지만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나왔던 이들은 해결함을 받았고 도리어 그 만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주의 말씀을 능멸하는 이들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되짚어보지 않는다 하여도 이 두 말씀에서 나타난 자세들 중 우리의 삶에 어떠한 자세가 적용되어져야만 하는지는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삶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내 삶의 근원적인 문제들 해결함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주를 능멸하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인생들에게 결국 남아있는 것인 징계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겁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또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며 주의 앞으로 나아가 내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든 짐을 짊어지실 수 있느니, 내 모든 짐과 내 모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느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분이 오시는 이 대강의 절기에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주 또 하루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성읍의 물의 근원의 정화의 사건과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능멸함으로 인하여 징계받은 사건, 아버지님 이 두 사건 중에 우리의 삶의 자세 어느 쪽을 향하여야 할지 아버지님 결정하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또한 근원적인 문제들 해결하여 주실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함을 우리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내 삶 가운데 모시게 하시고 또한 나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갖게 하여 주시어서 삶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 해결함 받고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능멸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능욕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아버지의 어린 세대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모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하는 이 아버지의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주의 말씀을 향한 믿음의 자세들을 올곧이 또한 가르치며 믿음의 좋은 유산들을 잘 전수할 수 있는 그 의무들 또한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의 백성으로서의 부끄럼 없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생업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하여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가족과 또한 본인의 건강을 놓고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또한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그 역사를 또한 간증하며 주의 영광 아버지의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여 주심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